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또 멸시를 받던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했던 로마가 그 현지 유대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하는데 그 현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들이 뻔히 어려운 상태, 가난한 상태, 힘겨운 상태인 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할당된 세금의 금액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의 것들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족이지만 이 동족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못쓸 사람들, 저 매국노들 늘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죠. 재미있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삭개오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즉 그의 아버지가 아마도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래 너는 평생을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평생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겠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값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지요. 더더욱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신체적 결함이 있었어요. 키가 작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은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키가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장애를 가진 것처럼 심각하게 작은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가 뭘 하든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는 뜨거운 갈증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갈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증이요.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를 정도로 그의 신분도 있고 그의 입장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도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본래 일명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뽕나무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뽕나무로 알게 되면 우리나라 뽕나무는 너무도 작아요. 그렇잖아요. 겉옷 뽕잎을 따야 되기 때문에 커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도 작단 말이에요. 여리고에 가면요. 여리고 도시를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이 나무가 삭개오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성지순례를 많이 오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알아보기 쉽게 그냥 삭개오 뽕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뭐 이야기는 그 나무가 그 나무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그 나무가 그 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지요. 그 나무에 기어 올랐다는 거지요. 삭개오가 기어 올랐어요. 그만큼 자신의 삶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랬던 거지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 목숨 걸고 돈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거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의 그의 마음을 해결하지 않는 공허함도 있었던 거죠. 그 공허함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소위 세상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그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장이에요. 이제는 평생 살만하단 말이지요. 또 이제는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란 말이지요.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권력과 힘을 행사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린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요.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어느 정도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갖고 있어도 만족 못할 거리요? 예, 만족 못해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챙기려고 하지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챙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속일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완전한 만족과 채움이 없는 것일까요?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서만이 채워줄 수 있다. 사람에게는 스페이스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 공허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다가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실 때 본래 만드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삭개오는 엄밀히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는 갈증. 보세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를 보시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5절에 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라가요. 그 목자가 자기 주인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양은 반드시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저 매국노였습니다. 그저 못 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질만 할 뿐입니다. 저 나쁜 사람.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아마 욕하기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내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주님이 나를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동안의 허무와 공허감으로 정말 얼마나 쓸쓸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뛰어내립니다. 막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영접하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삭개오처럼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삭개오처럼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이 하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도 기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수군거려 이르되 비방거리, 가십거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수군거리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는 것,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감격적인 일, 그 감동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주고 죄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적이고 너무도 귀한 일인데, 그런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안타까운 세상을 좀 더 바르게 바꾸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무엇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많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복음이요. 여러분들은 참 작습니다. 어찌 보면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도 작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능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바꿔진 인생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을 경험한 삭개오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집착이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 누구나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돈 욕심 많은 사람. 돈이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당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어요. 동족들의 싸늘한 눈빛, 경멸하는 태도, 자신을 향한 수군거리는 그 조롱의 소리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만 있다면 뭐 말해라 하는 거죠. 나는 돈이면 된다. 돈 앞에서 너희들도 분명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직 돈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삭개오지요. 유명한 오 헨리라는 작가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분량은 12분의 1에 불과하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만족을 줄 수 있는 분량은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돈 외에도 우리 인생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12분의 11, 11을 엄청난 양은 다 돈 외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돈은 그저 12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돈 안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아요. 그 소설에 보면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더니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쓰고 싶은 대로 완전히 물쓰듯 하면서 돈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돈을 씁니다. 부럽습니다. 안 부럽습니까? 하루에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돈 쓴다는 거 얼마나 부러워요. 한 번쯤은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쯤 그렇게 쓰고 지내더니 갑자기 마음에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허무함이 그를 괴롭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곧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돈 없다면 12분의 1이 없을 겁니다. 없을 뿐입니다. 돈이 많다면 그저 12분의 1이 더 있는 것뿐이에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저 12분의 1이 더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랍게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자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만 확실히 있다면 내가 혹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만 분명하다면 내가 혹 가난하게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바꿔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삭개오는 다른 이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 동족이 그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헐떡이면서 그렇게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게 할당된 세금만 거둬들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얹어서 내 수익까지도 얹어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죽든지 그들이 넘어지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8절 중간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평소 그였다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주겠다는 거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경험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난한 분들, 힘겨운 분들, 정말 지금도 헤매이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똑같다면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이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분명히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알았을 때에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우리 양령교회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이 부산 땅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임하였다. 오늘 구원이 저 북한 땅에 임하였다. 저는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순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순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복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8절 중간절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없단 얘기입니까? 아니요, 있어요. 지금까지 한 일이 다 그 일이잖아요. 그의 모든 재산은 다 그렇게 해서 벌은 거예요. 남의 것을 다 빼앗아서 착취해서 모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얘기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혹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빼앗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5분의 1, 빼앗은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요. 대단한 거죠. 율법도 지키기 힘든데 그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갚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일이죠. 당장 더구나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착취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제까지 삭개오는 서슴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지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자, 완전히 청산하고자 네 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지요. 내가 과거에 범한 행동, 사람들에 향한 과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정해진 법대로 기준대로 적당히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설 정도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은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큰 소리 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제 어릴 적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추수 때가 되면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있어요. 제일 하기 싫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깡통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지어줍니다. 지금부터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 주변을 계속 뛰어다니면서 와이 와이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깡통 치면서. 왜요? 새가 알곡들을 다 쪼아먹으니까 새 쫓으라고.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맨날 깡통 치고 깡통 치고 막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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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논이 작아서 다행이지 컸으면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라고 큰 소리 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작은 불빛 하나가 스며들어오면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는 참 작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가면서 세상은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자이지만, 우리도 너무도 현찮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며들어가면서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일어난 변화를 세상에 보여준다면 분명 세상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분당의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즉 복음이었다는 것. 치열한 복음을 가지고 고민할 때 복음이 선명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뀐다. 치열한 복음. 여러분들에게 치열한 복음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치열한 복음이 있습니까? 결국 세상은 언제 바뀌냐면 그 치열한 복음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것. 정말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치열한 복음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을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비춰질 때 세상의 어두움은 곧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이 열렸고 과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삭개오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곧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중심에 우뚝 서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